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다 그럽니다. 이름이 어쩌면 그런가 보네. 지난번까지는 주절도였는데 주강도가 됐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요. 이제 절도, 강도, 목사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왜 그 강도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그 혼동합니다. 전도라는 건 우리 알죠. 도를 전하는 자. 강도라는 그 강자는 도를 그러니까 강해하는 자, 강의할 때 쓰는 강자입니다. 강도권이 있다 그럽니다. 목사란 그걸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를 해설할 뿐만 아니라 그걸 들을 사람들을 억어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데 학생하고 관계없는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 알고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괜찮은데 가르치는 거 영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오늘 이 10장 1절, 2절, 3절 말씀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간 이만이 목자고 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의 우리와 여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의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십시다.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해놓고 절도와 강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절도와 강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장에 있는 양의 우리, 선한 목자와 강도와 절도들을 구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중심 내용입니다. 우선 이 왜 양의 우리와 문, 넘어가는 자 이런 비유를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양의 우리가 궁극적인 도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꺼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다시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우리가 궁극적인 집이거나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양의 우리는 잠시 가둬놓은 자리입니다. 그 가둬놓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묶어놨느냐 이럴 때 물론 다른 데서 넘어오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묶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이 우리 자체가 어떤 말하자면 빠져나와야 할 곳으로도 묘사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건 뒤에 16절에도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불러서 이 우리로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양 우리에 있지 않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있어요. 다 모아서 이제 선한 목자 밑에 두고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묘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양우리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사상적으로 들어가자면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라는 그 이름이 저들에게 한 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들을 묶어 놓았고 그것이 저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 궁극적인 보호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은 잠시 거기 놓아두었을 뿐이지 목자가 와서 그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양들 중에 분명히 그가 불러내는 양,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근본 진리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게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데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건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킨 어떤 우월감입니다. 그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왜 우월감이 됐느냐 하면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 뽑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기가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담을 넘어가게 됐다고 예수님은 꼬집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따로 구별해낸 자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도대체 양 우리는 먹은 문과 문지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큰 숙제거리입니다. 우선 답을 꺼내놓고 얘기를 합시다. 양 우리가 유대주의라면 이 문은 율법입니다. 문지기와 문은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유대주의라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묶어놓으셔서 어쨌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방지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아래에서 사실은 실패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꺼내놓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꺼내가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대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문을 찾지 못했고 유대주의라는 장벽을 넘나드는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율법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그 출구를 갖게 된 자라고 성경은 일단 묘사를 합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죠. 왜 목사들이 설교를 어렵게 하느냐 하는 말이죠. 권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렵게 하면 매주 올 거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다 알면 한 주일만 오고 안 오면 곤란하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제 아내가 이 얘기는 하지 말랬는데 목사가 남다른 게 뭐예요?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갖고 솔직해요. 그래야죠. 창피하게. 진짜 솔직하려면 무식하다 그래야지. 그런 얘기로 변명을 해요. 그죠? 하여튼 이게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왜 이렇게 첫 서두를 꺼내냐. 설명 다 끝났는데도 이해가 안 가거든. 여러분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가 아직 좀 무식한 걸 이렇게 저렇게 교묘히 피했구나 이렇게 용서해달라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단 제가 묵사발이 되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걸 받았을 때 맨 처음 오해한 것은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 그들을 올무에 갖다 묶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만 하니까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남다른 존재니까 율법이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줄만했길래 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월감 속에 있게 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입으로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모자란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 것을 지켜서 합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모자란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걸 눈금을 그려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술 많이 자시는 분들이 지난날에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가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머리가 아프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아프다는 것 갖고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어떤 눈금을 제시하죠? 그는 술을 많이 먹는데 어느 만큼 먹는다 그래요? 눈금을 제시한다고요. 소주를, 이홉들이 소주를 한 박스를 먹는다. 거기서 병, 한 박스 이런 것들이 눈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어제 술을 먹었더니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야. 술집 앞을 지나만 가도 머리가 아픈데. 살찌는 사람들은 호떡집 앞을 지나만 가도 찐대면서요. 네? 술집이 저기 있다고 누가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해갖고는 모른다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마시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10병을 마셨다. 뭐 20병을 마셨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아, 그는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 율법이란 건 왜 줬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미달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게 눈금인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죄인이다.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봤더니 몇 점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봤더니 0점이면 낫게요. 시험을 본 게 아니라 비행기 접어서 날렸다고요. 마이너스 점수인 거예요. 시험지 4개나 했어도 0점이나 받았을 텐데 시험지를 줬더니 코 풀어버렸다고요.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학생 신분까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는 그 확인 작업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거기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5장. 두 장 넘기셔서 5장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 더하게 한다는 건 죄를 더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려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을 때 살인한 것은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율법이 제시되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제시해놓고 우리가 걸리는 걸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하는데 그렇게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더 확정이 된다 이겁니다. 죄란 마태복음 5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율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행위적이지만 않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오리랍니다. 그거는 범죄란 범죄를 행위로 나타냈을 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뿌리의 열매에 불과하다 이거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지적함으로써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피할 수 없는 눈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한 노릇이 뭡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 같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있는데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늘 악한 마음한테 지더라고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한테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면 무엇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희망이 없는 자인 것을 자인하게 만드는 작업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란 뭐예요? 율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느 수준 이상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뭐라고 생각해? 우린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남다르기 때문에 줬을 것이다. 이걸 행하면 된다라고 자꾸 외치고 있어요. 율법을 줘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상당히 부정적인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였고 갇혀 있었다는 표현을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가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뭘 한다고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 자체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화살표를 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자인과 자책과 좌절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냐면 구원은 결국 나로부터가 아닌 누군가 제3의 손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잡혀지지 않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율법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율법이 제시하는 같은 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나 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좌절과 자폭과 그 더 좋은 단어 좀 알려 주십시오. 그 X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럼 잘 보세요. 유대주의가 바로 여기서 어떻게 충돌하느냐 하면 유대주의라는 건 결국 율법을 계시한 걸 보고서 이걸 내가 잡았다, 내가 이걸 깨우쳤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된다 해갖고 그것이 아무리 괜찮은 걸지라도 근거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온다고요.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왜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놓으셨느냐, 이스라엘 2000년 역사를 왜 제시했느냐,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스스로가 구원 문제에 도무지 방법이 없는 줄 항복하는 걸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다른으로부터 제시되고 힘이 역사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서 그 이해를 위해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게을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양의 우리와 양의 우리의 담 넘어 다니는 자들의 얘기는 유대인들만의 얘기거나 구약시대를 향한 얘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라고요. 오늘은 신자들이 갖는 생각 중에서도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유대주의와 얼마나 똑같은 근본 개념 속에서 오해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선택했다. 난 그리스도를 안다. 난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이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유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율법이 우리를 묶어놓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문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김장담그기에서 소금에 절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김장 담글 때 예전에 저희 집에 그 떨거지들이 많이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그 신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여럿이 산 적이 있는데 김장 때가 되면 한 200포기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겨우 내내 김치만 먹잖아요. 김장 볶음, 김장 뭐 저 찌개 뭐 그냥 김장 물에 빨아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만 먹어야 되니까 한 200포기를 하는데 와서 좀 도와라 그랬더니 이제 전부 와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추워서 그 난로를 석유 골로 이제 난로를 펴놨는데 기름이 떨어져 석유 좀 넣으라 그랬더니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해. 그러니까 간장을 넣어. 간장통이 비닐통에 있어갖고 헷갈렸대요. 야 코는 칵 어디다 팔아먹고 왔냐? 고치면 되잖아요. 다 뜯어 나갖고 망가졌죠 뭐. 한 친구들은 김장 또 파묻으라 그랬더니 땅 파다가 도자기가 나오더래요. 야 이거 옛날 고려시대 때 무슨 청자 굽던 데인가 보다. 계속 팠더니 이상한 게 둥둥 떠 내려가더래요. 하수도 다 깨놨어요. 배추는 절여놨는데요. 배추를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고 소금물에 절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살았어요. 이렇게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추를 바늘 쪽에 소금물 해갖고 이렇게 놔야지 속까지 들어가서 쩔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엎어놨어요. 뭡니까? 다 싱싱하게 살았어요. 그해 겨울 김치는 정말 이래 안 먹고 먹었어요. 싸웠어요. 그냥 김치 먹을 때마다. 뭐 살았는데요. 뭐 김치가. 유대주의란 그런 겁니다. 김치가 산 거예요. 율법을 줬더니 율법 먹고 막 싱싱하게 사는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덤벼라요. 절쿨라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절쿨려고. 너희가 누구냐? 완전 쩔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요. 그러나 유대주의가 갖고 있는 사상은 우리로부터 무엇이 가능하다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갖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안 선택했지만 나는 주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제가 압니다. 아니요. 율법이 우리 앞에서 맨 먼저 우리를 절려놓은 게 뭐라고요? 우리로부터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는 전혀 반응도 무엇도 불가능하니 어디서부터 와서 나를 붙잡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잘 보세요. 성경이 여러 가지 그 기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적 묘사만큼 또 재미있는 기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쪽에서 요구사항으로 이 문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 힘을 의지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뭔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돈에 물질을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보았을 때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 대화도 없습니다. 뭔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해요. 무슨 뜻을 여기에 품고 있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요구와 또는 반응과 무관한 것인지 아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로부터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럼 언제 무엇과 기독교가 제일 크게 싸운다고요? 자기가 했다는 것과 늘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큼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집단을, 이 우리를 뭐라 그래도 좋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이나 교육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느 거나 좋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 묶어놨던 양, 우리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는 소개되지, 우리가 가능한 어떤 힘을 증대시키며 우리의 요구에 응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재미있는 예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 자손 계보가 나옵니다. 모두 몇 살쯤 살죠? 대부분 900살 넘게 삽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목적은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냐면 죽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창세기 5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4장이 있죠. 그러면 세상에 쉬운 질문이죠. 4장 앞에는요. 3장이 있죠. 3장의 기록 내용이 뭐죠? 타락한 겁니다. 타락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녕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됐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죽음을 묘사하는 것은 생물학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풍성하심을 이제 공급받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3장에서 타락하자 4장이 들어와서 뭐가 나오냐면 살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부터 선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자 인간이 저지른 일은 이제부터 살육입니다. 더러운 것이요, 추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죽음 속에 이런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에녹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에녹은 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5장의 가장 굵은 메시지는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이게 5장이 있다는 얘기 그거예요. 3장 타락, 4장에서 살인, 5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족보가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죽지 않은 자가 생겼다고요.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절돼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구원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설명했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이 시체 열구가 있습니다. 시체 열구가 있는데 이 시체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 뛰어서 소나무 돌아서 오는 선착순, 그러니까 10명씩했죠? 다선순 구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 소나무까지 뛰어서 갔다 오면 선착순으로 5명까지는 생명을 주겠다. 그 시체가 뛰었어요. 그 언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시체는? 시체가 뛰어서 갔다 와서 5지 안에 들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니, 생명도 없는 시체가 어떻게 뛰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생명 없는 시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쫓겨난 자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인 하나님을 알고 감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만 꼭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에녹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 핵심이 흐려지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틀렸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잘못하면 유대주의자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가 돼요, 자꾸. 내가 무슨 선택했고 내가 내놓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한 것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왜 우리가 등장하고 문지기가 등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율법 안에 몰아넣어서 그러니까 소금으로 졸여놓지 않는다면 김장을 못 담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제 없이는 동원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은 심판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입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좌절하고 만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고 만나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만난 자면 자기 힘이 없어지는 날 예수님이 실패를 하는 것으로 신앙을 갖게 된다고요. 심지어는 좌절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100% 자기 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포기는 내가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릴 것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외에는 예수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럼 이 창세기 5장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5장에 에녹 얘기가 나오고 6장부터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모두 홍수로 죽는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럼 노아는 왜 살았죠? 우리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러니까 여긴 원래는 그 질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등장했다고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더란 말이냐?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시체들 속에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생길 수 있었더란 말이냐? 그럼 답은 뭐겠어요? 지금 시체들이라면 답은 시체 쪽에서 시작한 일이 아닌 어떤 일이 시체 속에 간섭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이고, 속상해라. 눈치도 못 채세요, 그래? 아, 이게 우리 목사님 지금 열을 내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놀래주자. 아, 이런 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맨숭맨숭하게, 정말.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등장을 시키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제 공식적인. 시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거기에 어떤 기적이 간섭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죽을 수밖에 없고 시체밖에 남은 것이 없은 중에 무엇이 싹이 나고 꽃이 피었더란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더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구원에 관한 얘기에는 언제나 대표자로 등장하죠. 신약 성경 자체가 무슨 이름으로 시작하나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도 보통 어떻게 늘 갖고 있죠? 이삭을 바친 사나이였네요. 믿음의 사나이.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꺼내는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축복한 결론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앙 문제에서 가장 큰 싸움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불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의 윤리와 양심 속에 묶어놓은 그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과해 들어가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무, 절망, 희망 없음으로 그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양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게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의 맨 밑이 자랑이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아시는 겁니다. 여긴 우리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니까요. 그가 오셔서 우리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가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찾아내시고 그가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모든 감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셨다다. 이게 기독교의 감격들이고 외치는 승리의 외침이지 나는 달러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요? 절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포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거 있죠. 가다가 중지곳하면 안 간 것보다 간 것만큼 낫다. 그렇죠? 신자는 원래 제로에서부터 희망 전 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이제 한 걸음 내디딘 사람이라고요. 좌절할 게 없어요. 옛날보다 이만큼 나와 있는데요. 좌절이 왜 있다고요? 시작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심령들을 상처내고 훔쳐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앙을 체크하실 때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큰 싸움은 이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소경인데도 소경이 아니라고 우기는구나. 이 날카로운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실수를 했고 현실에 있어서도 신자들이 이 실수를 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거나 우리로부터 추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추적됐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면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은 내가 노력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낙심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답인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만큼 그래서 은혜와 감격을 그리고 말하자면 다른 준비사항이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이라 그러는 소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난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다고 그러냐? 그럼 눈 뜬 거 해라. 소경을 찾아오시고 눈 뜨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에녹 사건을 보았습니다. 에녹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했다고요. 에녹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성경을 읽다가 지금 제가 한 이 질문이 생각난 사람은 뭡니까, 그럼? 질문 되게 어렵죠. 성경을 읽다가, 아니,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난 사람은 뭐예요, 그럼? 그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어떠세요? 그가 신자라고요, 바로. 그런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불신자는. 여러분이 가장 신앙의 근거로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신자다우냐는 것을 행위와 수준으로서 꺼내놓지 말라 말이에요. 나 혼자 구원 얻을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고시도 받아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화투장 들고 다시 깨어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책장 속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뭡니까? 신자로서의 우리의 유약함이 뭡니까? 나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혹시 불행한 정도가 아닙니다.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양떼를 우리가 잡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왜 그토록 많이 은혜를, 감사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엄청난 힘을 주신 감사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에게 와서 네가 애를 낳을 거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의 평생에 무슨 기쁨이 있었어요? 애 낳았을 때 떠들 수가 있었어요? 무슨 돌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날짜 따져보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혼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있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난 자식이 말하자면 혈육적으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 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격입니다. 우리의 감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남다르기를 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는 네가 소유한 그리스도보다 마력수가 세다. 이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절망한 인생에, 희망이 없는 자에게, 슬픈 자에게, 깜깜한 데 거하는 자에게 그가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기독교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태껏 추적해오면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진리 되심을 증거하시고 천국에 대한 권면을 하셔서 누가 알아듣고 쫓아오기를 위해서 그 생애를 사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느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는 방법밖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없는 존재인가? 그게 언제나 기초입니다. 그 위에다 쌓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기초로 놓고 그 위에다 쌓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지진이 나죠. 위에 쌓아놓은 것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지라도 기초가 나니까 내가 흔들리는 날 다 지진나서 붕괴되는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지금 소유하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나 같은 건 아닐 거야. 왜 여러분으로부터 이 문제를 자꾸 점검해?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아래에서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것답게 사느냐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요. 근거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절망을 근거로 놓고, 절망을 근거로 놓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내놓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놓은 것은 막대기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말구유와 십자가. 그밖에 준 게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 게 뭐예요? 그 손에 박은 못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 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쪽의 긍휼과 그분 쪽의 원동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랑이 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도 끼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희망 없는 자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행하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자녀답지 갖지 못하게 사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것이거나 자녀가 됐다 마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격과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의 길에 걸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결심하도록까지 우리의 마음을 힘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몸을 변화시켜 주의 자녀답게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케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내세워 주 앞에 떳떳하고 싶은 교만과 무지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른 항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